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종 제21주간 월요일인 오늘은 광양본당 성종명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두지 않는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뭍을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너희는 말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사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성전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하느님의 옥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혹시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심한 꾸중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오늘 복음에서만 세 번이나 불행하여라 라는 경고와 두 번의 위선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는 당시 누구보다 엄격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구원을 위해 계명을 철저히 지켰고 십일조를 바치며 단식을 하고 기도 생활도 충실히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모범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느님을 위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구원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리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이들까지 막아버리는 모습 말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이 맹세에 집착하며 본질을 왜곡하는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금으로 장식된 성전은 중시하면서 정작 성전 그 자체의 거룩함은 소홀히 하고 제단 위에 예물은 중하게 여기면서 제단이 상징하는 하느님의 현존은 잊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치에 얽매여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뜻을 놓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믿음과 사랑이 더 중요했습니다. 종교인은 행세를 하지만 신앙인은 살아냅니다. 종교인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구분되지만 신앙인은 그 믿음을 실제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로 드러납니다. 주일 미사만 드리고 기도만 입으로 읊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믿음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혹시라도 하느님의 뜻보다 내 기준과 체면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이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봉사는 하지만 불평과 비교로 흐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헌금은 하지만 나누는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자비, 겸손과 진실로 채워진 알맹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겉모습만 갖춘 종교인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삶으로 증거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불행하여라 가 아니라 행복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하느님 사랑을 닮아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불편한 사람에게 먼저 내미는 손길이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분 교리 이문한 신비입니다. 성령 치르는 영원한 구원에 관한 것과 현세의 일시적인 사항을 구별하기 위한 지혜, 또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되도록 깊이 깨닫게 하는 통찰, 마땅히 행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식별하는 의견, 영원한 생명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는 용기,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식별하는 지식,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는 공경, 매사에 하느님을 거스를까 염려하는 외경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 날로 성숙하고 새로워지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메이븐에서 펴낸 박지현의 참 괜찮은 태도 가운데 그가 돌아가신 어머니께 묻고 싶은 질문. 미국 의학 분야 학술 연구 평가 기관인 엑스퍼트 스케이프 선정 최장 절제술 분야 전 세계 상위 0.1%로 뽑힌 명의 강창무 교수. 그에게 물었다. 신의 손을 갖게 된다면 시간을 돌려 고치고 싶은 환자가 있나요? 그러자 그는 어머니를 고치고 싶다고 답했다. 그가 의과대학에 들어가 2년 차가 됐을 무렵 그의 어머니는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요즘 대장암은 조기 진단으로 완치되는 경우가 많지만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수술 후 암이 재발했고 어머니는 치료를 받다가 결국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난 정말 철이 없었다. 어머니가 암인 걸 알면서도 걱정 말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통증이 정말 심하셨다. 마음이 뼈까지 전이 돼 힘겨워하셨는데 그때 진통제 하나 못 드렸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보낸 게 너무 후회된다고 했다. 그때 자신은 어머니를 보낼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었고 의대 학생이지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자신에 대한 무력감과 그냥 죽음을 외면한 것 같은 마음 고통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남같지 않았다. 암이 우리의 삶을 잠식해서 생명을 끊는 순간은 막을 수 없지만 진료를 통해 암은 더 이상 내 삶에서 두려운 존재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암 진단을 받고도 많은 분들이 자연스레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며 시간을 보낸다. 어머니가 나한테 남겨준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외래 오는 환자들에게 사소한 일상에 관한 질문들을 던진다. 그의 메모장에는 환자의 생일, 가족여행, 벼농사 수확 일정 같은 환자의 건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일상들이 잔뜩 적혀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6년 정도 됐다. 어머니 얼굴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그런데 신의 손이 있다면 정말 어머니를 살려내고 싶다. 어머니를 치료해서 내 딸도 보여드리고 싶고 좋은 추억과 기쁨도 나누고 싶다. 그는 끝내 눈물을 보였다. 그는 만약 어머니를 다시 만나면 묻고 싶다고 했다. 자신이 어떤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지. 그런데 내가 본 그는 이미 그의 삶 속에 충분히 어머니의 대답을 들은 것 같았다.
사막 산책 떼대움 상은찬미가로 준비했는데요. 샤르팡티에라는 작곡가 마르캉 투항 샤르팡티에죠. 1645년에서 1704년까지 생존한 샤르팡티에 그가 작곡한 떼대움을 중심으로 꾸며드릴까 합니다. 그는 이 떼대움 상은찬미가를 전체 12개의 곡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작품 번호는 146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주 장엄한 곡들로 꾸며드리고 있고 한 곡씩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전체 12개의 곡들 중 먼저 서주곡으로 하여 악기만의 연주이죠. 들어보시면 금방 아하 아주 귀에 익은 그런 선율의 곡입니다. 성 마틴 아카데미가 연주합니다. 마르캉 투앙 샤르팡 티에 작곡의 떼데움. 작품번호 146번, 전체 12개의 곡들 중 첫 번째 서주곡, 귀에 익은 그런 선율이었죠. 성마틴 아카데미의 연주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제 샤르팡 티에 떼데움에 있는 두 번째 작품, 드디어 이제 사람의 목소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찬미하나이다 주 하나님,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암브로시오의 떼데움이죠. 상은 찬미가입니다. 테너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소리로 마르캉 투앙 샤르팡 티에 작곡의 떼데움에 있는 두 번째 곡 서주에 이어 드디어 사람의 목소리가 나타나죠. 찬미하나이다 주 하느님,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떼데움 라우다무스로 시작하는 암브로시오 사은 찬미가를 테너가 연주하였습니다. 이제 샤르팡 티에 떼데움 중에 있는 세 번째 곡입니다. 합창단과 솔리스트들이 함께 연주하게 되는데요. 영원하신 아버지를 온 세상이 삼가 받들어 모시나이다. 하늘의 모든 천사 케루빔과 세라핌이 끊임없이 소리 높여 부르오니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이러한 내용이 라틴어 텍스트로 전해지겠습니다. 솔리스트들과 함께 캠브리지 왕립대학 합창단 목소리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전망 좋은 창,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가톨릭의 레오 14세 교황이 지난 14일 70세 생일을 맞아 하느님, 그의 부모,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미국인으로 첫 교황 자리에 오른 레오 14세의 생일 축하는 커다란 풍선과 축하 팻말들이 그의 주일 정오 축복을 기다리는 성 베드로 광장 신도들 사이에 영어, 이탈리아어 및 스페인어로 선보였습니다. 레오가 20년 동안 선교사 및 주교로 열심히 일해온 남미 페루에서 신도들과 전통복 차림의 댄서들이 나와 열정적으로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은 스튜디오 발코니에서 환영 인파들에게 내가 70살이 된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인다며 주님, 내 부모님, 그리고 기도 속에 나를 기억해 주었던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콘클럽의 선출 당시 69세의 로버트 플레보스트였던 레오 14세는 1978년 58세의 카롤 보스틸라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된 이래로 가장 젊었습니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이탈리아 국민을 대표해 영적, 개인적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축하 인사와 함께 레오 14세의 사도적 사명에 이탈리아의 협력을 담보했습니다. 이탈리아 주교회의 역시 교황에게 평화를 위한 교황의 헌신에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구를 대표해 로마 교구 총대리 레이나 주기경 역시 생애 축하 메시지를 통해 교황의 모든 사목적 헌신에 감사하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 상황에 대한 교황의 우려를 공감하고 기도로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2025년 지방선거가 9월 9일 화요일부터 10월 11일 토요일 정오까지 약 한 달간 우편 투표로 진행됩니다. 투표용지는 9월 9일부터 22일 사이에 각 가정으로 발송되며 유권자는 기표 후 봉투를 넣어 10월 7일까지 우편함에 또는 10월 11일 정오까지 지정된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지방선거는 시, 군, 지역의원을 뽑는 중요한 과정으로 버스나 도서관, 도로와 쓰레기 수거 같은 일상적인 문제들을 결정하는 주체가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올해는 일부 지역에서 마오리 선거구 존속 여부도 함께 투표에 붙여집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42%에 그쳐 낮은 참여율이 우려됩니다. 청년단체들은 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힘을 갖는 방법은 투표뿐이라며 청년 측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우편 투표 제도가 청년층에게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온라인 투표나 중앙정부 선거와의 동시 실시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노동당이 최근 부동산 거래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제안은 주택가격 급등과 투기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을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를 2025년 예산안과 연계해 논의하고 있으며 국회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2026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상업 및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조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이익과세는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정한 세제는 경제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비 분석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중산층과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성이 개선되고 집값 상승 억제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시장 반응에 따라 세율과 과세 범위 설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행사 및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7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루이 업스턴 관광호텔부 장관은 크리스토퍼 룩슨 총리와 함께 오클랜드에서 이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패키지는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천만 달러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행사를 지원하고 새로운 국제적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천만 달러 규모의 행사 부양기금도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해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천만 달러 규모의 지역 관광 진흥 캠페인이 추진되며 자전거 트레일을 포함한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최대 천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업스턴 장관은 이번 투자를 통해 뉴질랜드가 호주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행사 및 관광 투자 규모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대규모 스포츠 경기나 유명 아티스트 공연과 같은 행사가 개최 도시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호텔 및 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신규 자금과 기존 자금을 혼합해 향후 2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업스턴 장관은 대규모 행사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오클랜드에서 열린 14회 공연이 3,37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프로모터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강풍으로 인해 코로만델 반도 베이 오브 플렌티 지역에 정전이 속출했습니다. 뉴질랜드 코로만델 반도와 베이 오브 플렌티 지역에서 지난밤 강풍이 몰아쳐 현재 약 2,500여 가구가 여전히 정전을 겪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토요일 밤 폭풍 이후 일요일엔 12,500여 곳이 전력 공급이 끊긴 바 있습니다. 주요 피해 원인은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봇대와 송전선을 넘어뜨린 것인데 송전회사인 파워코는 여러 지역에 걸쳐 전봇대와 선로가 손상된 상태여서 복구작업에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바람은 오클랜드에서도 하버브리지 일시 폐쇄를 유발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맷서비스의 기상 전문가 헤더 키트는 오클랜드 하버브릿지 주변에서 시속 약 100km의 돌풍이 불었고 마리아반도에서는 무려 시속 140km의 강한 바람이 관측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도 남섬 전역과 뉴질랜드 중부 지역에 걸쳐 강풍과 폭우가 예상되며 기상청은 여러 지역에 강풍특보 및 폭우 예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질랜드 중등교사 노조가 순환 파업에 돌입하면서 수천 명의 고학년 중등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은 월요일 12, 13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감독하지 않으며 화요일에는 11학년, 수요일에는 10학년, 목요일에는 9학년으로 파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중등교사 노조는 정부의 최신 임금 제한을 거부하고 교직 인력 확보와 유지, 학생 돌봄 강화를 위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이번 파업이 학습을 방해하고 가정과 학교에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브라이언 로치 공공서비스위원장은 4년간 3억 6천 100만 달러가 소요되는 정부 제안이 최고 후보 교사들에게 최대 4.7% 임금 인상을 제공하는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강력하고 공정한 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중등교사 노조는 파업 발표 이후 정부와 추가 접촉이 없었다며 조속한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호주 연구진이 아이들 곁에서 흡연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폐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멜버른 대학교가 어린 시절부터 50대까지 8천 명이 넘는 참가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어린 시절 간접 흡연에 노출된 아버지의 자녀는 평생 평균 이하의 폐 기능을 보일 확률이 56% 높고 호흡기 기능이 조기 저하될 비율도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 시절 간접 흡연을 경험한 남학생의 경우 자녀가 53세까지 만성 폐쇄성 질환 COPD에 걸릴 위험이 두 배로 나타났지만 다른 요인을 보정한 뒤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습니다. 같은 연구팀은 앞서 아버지의 간접 흡연 경험이 다음 세대 어린이의 천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젠청 리우 박사는 이번 결과가 세대 간 후성 유전적 영향 가능성을 시사하며 남녀 생식 생물학의 차이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 폐 손상이 성인기 COPD, 즉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아이들을 금연 환경에서 키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곳에 따라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바람은 서쪽에서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곳에 따라 한두 차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바람은 서쪽에서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에는 박보나,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The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쁨이냐면 바로 작은 것들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다 보면 우리들이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어디인지 어떤 부분인지를 좀 마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작은 것들이 주는 기쁨에 관해서 누가복음서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작은 것들이 주는 기쁨에 대한 우리들의 성찰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서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먼저 짧으니 들으시고 이 작은 것들에 대한 저의 성찰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루카복음서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하는 이 작은 것들이 주는 기쁨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저의 성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이 큰 것들 사이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지향 또는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들 가운데서는 주로 거대한 것, 큰 것들이 우리들의 관심을 앗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큰 것들은 그것 자체로 우리한테 경외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쉽게 그 큰 것들에 쏠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거대함은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의 시선을 쉽게 가져갑니다. 그런 거대함, 큰 것들 앞에서 우리는 놀라게 되죠. 그리고 감탄하게 됩니다. 아, 대단하다. 이렇게 경탄하면서 우리는 놀라워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 큰 산 앞에서 자연의 거대함을 마주할 때 힘들게 올라간 산 봉우리에서 끝없이 이어진 산맥과 그리고 그 가운데 나는 작게 서 있는 내 자신을 자각하게 되면서 경탄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산맥이 저렇게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까지 뻗어 있는지, 저 큰 나무는 어떻게 저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 나의 손과 또 나의 능력, 나의 제어가 가 닿지 못하는 그 거대함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경탄하게 합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경외감을 자아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큰 빌딩이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서 있을 수 있는지 우리는 놀라기도 합니다. 뭐 보기에 따라서는 뭐 특정한 빌딩을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러한 빌딩들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현대 과학이 저러한 공학적인 설계와 공학적인 계산으로 저 큰 빌딩을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경외감이 느껴져요. 뭐 자연도 말씀드렸지만 산이 아니라 바다도 마찬가지죠. 강들 앞에서도 우리는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깊어서 어두워 보이기까지 하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위에 떠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면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상 중에 느끼는 감정하고는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의 보잘것없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전에 일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에서 보기 힘든 은하수를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커서는 공부하던 시절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러한 별의 광경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느껴지던 감정, 그 거대함 앞에서 느껴지던 경외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안에 그 상대적으로 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에 대한 자각이 깔려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것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찰나와 같은지를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외감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거대한 것들, 큰 것들은 나의 존재를 깨우쳐줍니다. 면면이 흐르는 이 흐름 앞에서 나의 시간은 찰나를 가르는 번개만큼도 안 되고 내가 차지한 공간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티끌만큼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깨우침, 이러한 성찰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감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삶에 아주 귀한 기쁨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은 이 경외감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몇 차례 없는 감정 말고 아주 작은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보잘것없고 찰나와 같은 나를 깨우쳐주는 그러한 귀한 경험들이겠지만 그 경험이 우리를 매 순간 기쁘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확실한 기쁨을 주는 것들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작은 것들이겠죠. 사소한 것들, 찰나의 것들, 정성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서 살펴야만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것, 큰 것들에 대비되는 것처럼 우리의 사소한 것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작은 것들은 우리의 존재 의미를 밝혀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거대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찰나와 같은지를 알려준다면 거꾸로 작은 것들 안에서 밝혀지는 기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것들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도록 한다면 작은 것들은 우리들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우리를 쉽게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 나를 기쁘게 했던 작은 것들이 지나가시겠죠. 대단한 누군가, 대단한 무엇, 인류가 힘겹게 이루어낸 무언가도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상대적으로 나만 알고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볼까요? 저의 경험이 좀 깔려있는 이야기들인데 뭐 저의 시간과 정성이 담겨있는 작은 것들이 저는 기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취미로 가지고 있는 뭐 사진, 자주 찍지는 않지만 그 사진의 시간과 그 사진이 담아내고 있는 그때의 어떤 찰나의 분위기와 그 냄새, 온도 그런 뉘앙스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미묘한 것들을 알아차린다면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저의 이야기를 풀어놓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정성을 기울여서 만든 무언가, 저는 흙을 빚어서 뭔가를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것들을 아주 사소하고 돈 주고 사기에는 뭐 민망스러울 수준이지만 그것들을 누군가한테 선물하거나 드렸을 때 그분들이 그것에 아주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가치를 알아봐주고 감사해하면 그만큼 저 마음도 충만해지고 저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들 안에 담겨있는 저의 사소한 노력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저를 기쁘게 합니다. 또 저를 기쁘게 하는 작은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주로 앉아있는 그 의자, 그리고 그 의자에서 바라보는 그 창밖의 광경, 그 앵두나무가 저를 기쁘게 합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앵두나무가 많이, 앵두가 새들이 다 먹고 이파리만 남았는데 그 시간의 흐름을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름 한철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앵두나무가 얼마나 겨울 때부터 애썼는지 그 초록초록한 나무 열매, 나뭇가지 그리고 나무 이파리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그리고 거기에 미처 열매가 다 달리기도 전에 수많은 친구들이 그 가지들을 오고 가고 했는지 저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찰나와 같은 순간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저는 충만해지고 기쁨을 느낍니다. 어느 지점에서 저만 알고 있는 풍경을 보면서 기뻐지는 거겠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마음속 깊이 공감이 되고 풍요로워지는 순간이 언젠가 떠올려 보면 내가 말로써 표현하고자 했던 특정한 생각이나 의견, 감정들을 나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대화를 하는 상대방이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은 작은 미묘한 부분인데 그것을 알아차린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리고 그것과 같이 서로 공유할 때 기쁨을 느끼고 대화의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내가 이만큼 많이 알고 있지 나의 지식이 이만큼 크단다라고 강요하기 위한 그런 맥락에서의 기쁨은 아닌 것 같아요. 나만 알고 있었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라고 굉장히 미묘한 감정이고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상대방이 바로 알아차려서 자신의 그 작은 감정들과 사고의 흐름들을 저한테 들려줄 때 그리고 같이 그것에 공감해서 화답해 줄 때 충만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작은 공감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작은 것들이 기쁘게 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나만 알고 있는 희생 또한 거대한 희생, 나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큰 목적을 위해 애썼던 업적 또한 나를 기쁘게 하지만 일상 안에서 나를 기쁘게 하고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주 작은 희생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그러한데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그 공동체 생활에서 아주 미묘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제가 의식적으로 남한테 드러내지 않고 내 스스로 떳떳하기 위해 내 스스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결론으로 하는 아주 작은 희생들이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나다움을 만들어줍니다. 같이 기도를 바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누군가가 살짝 놓쳐버린 의자를 내가 살짝 밀어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몇 번 보였을 때 그분들이 하는 노력을 아주 잠깐의 말로 화답해드린다던가 이러한 아주 사소한 희생들이 나의 사랑을 살찌우고 나를 기쁘게 하는 무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묘하게 왜곡된 관계를 마주하고 그 작은 몸짓과 손길로 한마디로 나의 작은 사랑으로 목적지를 살짝 교정하는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작은 것들이 제 자신을 충만하게 하고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다 쌓여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이유가 뭘까 성찰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이 작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그리고 어쩌면 본능적으로 이 작은 것들이 우리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대한 무언가를 한 걸음에 쫓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는 알고 있고 아주 작은 사소한 지향, 아주 사소한 그 희생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를 교정시켜주고 충만하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것들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 광고에서 나오는 소소한 행복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근원적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지향하고 있는 나다움을 발견하는 하느님을 지향하게 하는 아주 작은 희생과 선택들, 사랑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작아서 우리가 하는 작은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충만해지는 이런 작은 희생들, 작은 것들, 작은 것들이 주는 기쁨과 대비되게 세상은 큰 것들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그러한 큰 것들, 거대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그것들이 꼭 필요로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앞에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노력들과 희생들, 사랑들은 꽤나 자주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무나 작아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오해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의 사소한 열정, 나의 사소한 사랑은 이런 거대함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씩 교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오해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네요. 저는 이것을 오해라고 봅니다. 하느님께서 과연 내 자신과 별로 닮아있지 않은 그 거대한 무언가를 요구하실까? 단 한 순간에 그 거대한, 그 위압적인 무언가가 과연 나를 구원할 것인가? 아니면 일상 속에 아주 사소한 그런 것들이 모여 결국에 하느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내 자신을 설명해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 묻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내리는 결론은 비슷하거든요. 이 작은 것들, 볼품없는 것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희생, 나의 자기 변명을 포기하는 이 희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랑이 결국에 마지막에 그 목적지에 나를 갖다 놓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들려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 안에서도 이것이 잘 드러나죠. 큰 것들이 무언가가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의 꾸준한 성장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반대되게도 어느 순간에 거대하게 서 있는 빌딩도 우리를 놀라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기쁘게 하지만 사실 궁극적인 기쁨은 내 아이의 작은 변화가 작은 성장, 그 작은 한 걸음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완고한 누군가가 어제와 달리 미묘하게 조금 더 한 걸음 앞으로 나간 태도를 보일 때 그리고 그 차이를 내가 섬세하게 알아차려 줄 때 그때 우리는 기뻐집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노력을 매일매일 똑같지 뭐 사람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똑같아. 세상이 끝날 때까지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고 비관하기보다 어제보다 아주 티끌만큼이라도 나아가기 위해 서로 그것이 후퇴했다고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알고 다시금 포기하지 않고 낙관할 때 우리는 이 삶의 의미를 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읽었었던 루카복음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느님의 나라가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이 하느님의 나라가 무엇과 닮아 있는지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신 이 상징들은 겨자씨, 누룩이거든요. 여러 씨앗들이 있죠. 해바라기 씨만 해도 굉장히 눈에 띄게 큽니다. 그래서 모아두면 굉장히 무거워지기도 하죠. 그리고 그 꽃까지도 굉장히 큽니다. 태양을 닮아서 그 또한 이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씨앗들 중에서 작디 작은 겨자씨로 하느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이라고 하는 비유, 이 두 가지 비유가 내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앞으로 드러날 창대함, 커짐, 완성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은 아주 작고 볼품없지만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언젠가 완전하게 다른 결과를 낼 것이다,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공통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느님의 나라를 거대한 무언가, 거대한 크고 우리를 위협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이 작은 상징들로 설명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화두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쉽거든요. 왜 이것도 믿지 못해?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신데 왜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누군가한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는 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큰 것으로 비유하지 않고 너무나 작은 것들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고통들 앞에서도 이 복음 말씀, 이 상징들은 위로를 줍니다. 누군가의 완고함, 변하지 않는 것에 마음이 너무나 쓰릴 때 또는 세상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굳건한 고집에 아파지고 그렇다면 나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거대한 무언가, 큰 무언가가 와서 이것을 뿌리채 뽑아서 송두리채 뒤바꿔 주었으면 하는 그런 지향도 가끔 내 마음속을 뚫고 올라오고는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나의 노력이나 믿음이나 지향, 희생은 너무나 작은 것이고 이것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사람들과 세상은 그냥 마음대로 흘러갈 것만 같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하느님을 향한 열정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그냥 흩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사람들이 세상이 내세우는 어떤 이야기들은 너무나 거대해서 그 앞에서 우리가 내세우는 가치와 믿음들은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돌아보자면 이 작은 것들이 우리와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허공에다가 발을 디딜 수는 없잖아요. 우리 디딜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은 아주 작은 전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 찰나와 먼지만큼도 안 되는 한 걸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우리와 닮아 있고 결국에 그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우리를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 맥락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 이 비유, 두 비유는 세 가지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작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지막의 결과가 온전히 뒤바뀌게 되는 풍요로움이라는 것에서 가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성경 본문 안에서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라고 하는 이 집어넣었더니라고 하는 동사가 숨겼더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그 아주 작은 누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너무나 보잘것 없어서 아무렇지 않다고 여길만 하지만 이 아무도 모름이 나중에 수많은 가능성을 거쳐 완성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의도하신 거겠죠. 이 세 가지 특성, 작음과 가능성과 아무도 모른다는 특성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가복음서의 이 두 상징의 하느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유 말씀이 우리가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때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동의하고 우리와 닮아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파도를 한창 타고 있을 때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전혀 위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당장에 바뀌는 것을 바라는데 이 티끌만한 누룩과 같은 그리고 겨자씨만한 무언가가 과연 하느님의 나라면은 될까라는 의심까지 듭니다. 좀 거대한 무언가가 이 모든 것을 다 뒤집고 태워버릴 거대한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말씀드린 특성에 의하면 아무도 모른다는 특성까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답답하죠. 나는 당장의 결론을 보기를 바라는데 내가 한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겨자씨와 누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이 상징물에 빗대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빗대서 생각해 보자면 이 풍성해진 이 빵도 나만이 아닌 그리고 그 누룩만이 아닌 그 빵을 먹는 모두가 누리게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겨자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가 이루어낸 그 거대한 완성은 혼자서 온전히 누리지는 않죠. 그 마지막은 그 새들이 함께 와서 깃들여지게 되는 그 풍요로움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비유의 네 번째 특징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바로 그 풍요로움, 마지막에 드러나는 풍요로움이 바로 네 번째 이 비유의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머릿속에 수많은 우리 가톨릭 교회 안의 성인들의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우리 돌아가신 요셉 병원의 원장님께서 하셨던 일들도 떠오릅니다. 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찾아보시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께서 하셨던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 한국 사회 안에서 그 작은 선택이 어떤 것을 이루셨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다시 이 비유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세상을 뒤집을 큰 불이나 딱딱한 겉을 깨버리고 바수어버리는 그 망치로도 모자란데 작디 작은 이 씨앗,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누룩균이 하느님의 나라와 같다는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답답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 앞에서 조금 멈춰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대입될 때 과연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느님의 나라는 엄청 큰 산맥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하느님의 나라는 엄청 큰 대안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면 과연 그 비유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거대한 무언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평가받아야 되고 쌓아나가야 될 성취로 바뀌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들어드신 이 자금에 대한 비유들은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작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주 사소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사소한 것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다. 그 의미 없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작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에게 대입해 봤을 때 저한테는 큰 믿음이 없거든요. 제가 얼마나 쉽게 주저앉게 되는지 그리고 큰 대의 앞에서 제 스스로 초라함을 느끼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쉽게 좌절하고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 작은 상징들이 저를 쉽게 위로해 주고 일상 속에서 저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 줍니다. 이 작음이라고 하는 특성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작은 가능성을 믿는 하느님에 대해서도 들려주는 거겠거든요.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조차도 모르는 그 작은 것들을 발견하시고 그것들을 통해 온전히 뒤바꿔 주실 거야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비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느님의 나라에 빗댄다는 것은 우리 하느님의 나라 한마디로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작은 것들 안에 숨어있다라고 하는 그 핵심을 들려준다고도 봅니다. 그 작은 믿음과 작은 선택의 하느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상 안에서 하는 작은 노력과 선택에도 그 배려와 작은 사랑에도 우리는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누가복음서의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찰해 보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 작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선택의 의미들, 선택의 크기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겨자씨나 누룩균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믿음과 작은 선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느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이루고자 애쓰시는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이 작은 것들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결론 내리게 됩니다. 말씀드린 그 특성 안에서 아무도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 심지어는 그 시작점에 아무도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결국 이루어질 하느님의 나라를 우리는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낙천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우리를 이끄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작고 우리가 하는 선택이 보잘것없어도 충분하다고 우리를 독려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룰 하느님의 나라가 거대한 선택, 거대한 업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작은 것에서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작은 노력들의 의미를 밝혀줍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그 작은 것들 안에서 느껴지는 기쁨이 여전히 우리 신앙 안에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상대방의 그 작은 성장, 또 나만이 사소하게 알아차리는 어제와 달리 조금 더 내 자신을 내놓은 그 나의 희생, 남들로부터 환호받거나 남들로부터 칭송받지는 않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내가 애써 선택한 아주 작은 사소한 사랑이 결국에 내 자신을 이루어줄 것이고 하느님의 나라를 완성시켜줄 것이라는 그 우리의 기대에 대한 예수님의 화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이 과정 속에 아주 사소한 선택들 속에서 드러난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미묘한 차이가 섬세하게 그것의 완성과 목적지를 들려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성찰을 하게 됩니다. 뭐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똑같이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이비들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거겠죠. 목적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아주 작은 차이점이 그것의 완성을 이미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 지치지 않고 기뻐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가능성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미 아직 안 온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이 작은 것이 하느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있다고 우리의 믿음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온 하느님의 나라, 이 작은 선택으로 이 기쁘게 하는 이 작은 것들이 알려주는 이 기쁨을 통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우리는 알아들 수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하느님께서는 우리들 안에서 이 작은 것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니 우리는 거기에 기뻐하며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라는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이 작은 것들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고 작은 것들을 하느님께 바치시며 그 작은 믿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25편 다윗. 주님, 당신께 제 영혼을 들어올립니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의지하니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제 원수들이 저를 두고 기뻐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들은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나 까닭없이 배신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님, 당신의 길을 제게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제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진리 위를 걷게 하시고 저를 가르치소서. 당신께서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니 날마다 당신께 바랍니다. 기억하소서 주님, 먼 옛날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자애를. 제 젊은 시절의 죄악과 저의 잘못은 기억하지 마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선하심을 생각하시어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다. 가련한 이들이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가련한 이들에게 당신 길을 가르치신다. 당신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길은 모두 자애와 진실이라네. 주님, 저의 죄가 크니 당신 이름 생각하시어 용서하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이 누구인가? 그가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의 영혼은 행복 속에 머물고 그의 후손은 땅을 차지하리라.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과 사귀시고 당신 계약을 그들에게 알려주신다. 내 발을 그물에서 빼내주시리니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있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입니다. 제 마음의 곤경을 풀어주시고 저를 고난에서 빼내주소서. 저의 비참과 고생을 보시고 저의 죄악을 모두 없이 하소서. 저의 원수들을 보소서. 만 기도한 그들, 저를 모질게도 미워합니다. 제 영혼을 지키시고 저를 구원하소서. 당신께 피신하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니 결백함과 올곧음이 저를 지키게 하소서. 하느님, 모든 곤경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소서. 26편 다윗. 주님,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저는 결백하게 살아왔고 주님께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시험하시고 살펴보시며 제 속과 마음을 달구어 보소서. 정녕 당신 자애가 제 눈앞에 있었고 당신 진실에 따라 제가 걸어왔습니다. 저는 옳지 않은 자들과 함께 앉지 않았고 음흉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의 모임을 싫어하고 무도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았습니다. 주님, 결백함으로 제 손을 씻고 당신 제단을 도웁니다. 큰 소리로 감사 노래 부르고 당신의 기적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서 계시는 집과 당신 영광이 깃드는 곳을 사랑합니다. 제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제 생명을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두 손에는 부정이,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백하게 살아가니 저를 구하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제 발은 올바른 곳에 서 있습니다. 예배 모임에서 저는 주님을 찬미하오리다. 23편 시편 다윗.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어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합니다. 저의 한평생 모든 날에 호의와 자애만이 저를 따르리니 저는 일생토록 주님의 집에 사오리다. 24편 시편 다윗. 주님의 것이라네 세상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께서 물 위에 그것을 세우시고 강 위에 그것을 굳히신 까닭일세.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옳지 않은 것에 정신을 쏟지 않는 이,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주님께 복을 받고 자기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으리라. 이들이 그분을 찾는 이들의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이들의 세대 야곱이라네. 셀라.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께서 들어가신다. 누가 영광의 임금이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께서 들어가신다. 누가 영광의 임금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께서 영광의 임금이시다. 셀라.
자금을 알고 그분의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JMP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중등교사 노조가 순환 파업에 돌입하면서 수천 명의 고학년 중등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 분야 프로그램 축소 속에 중국이 우주 탐사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미국 연구진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가톨릭의 레오 14세 교황이 지난 14일 70세 생일을 맞아 하느님, 그의 부모,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미국인으로 첫 교황 자리에 오른 레오 14세의 생일을 축하하는 커다란 풍선과 축하 팻말들이 그의 주일 정오 축복을 기다리는 성 베드로 광장 신도들 사이에 영어, 이탈리아어 및 스페인어로 선보였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20년 동안 선교사 및 주교로 열심히 일해온 남미 페루에서 신도들과 정통복 차림의 댄서들이 나와 열정적으로 축하를 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은 스튜디오 발코니에서 환영 인파들에게 내가 70살이 된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주님, 내 부모님, 그리고 기도 속에 나를 기억해 주었던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콩클라베 선출 당시 69세의 로버트 프레보스트였던 레오 14세는 1978년 58세의 카롤 보스틸라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된 이래 가장 젊었습니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이탈리아 국민을 대표해 영적, 개인적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축하 인사와 함께 레오 14세의 사도적 사명에 이탈리아의 협력을 담보했습니다. 이탈리아 주교회의 역시 교황에게 평화를 위한 교황의 헌신에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구를 대표해 로마 교구 총대리 레이나 추기경 역시 생일 축하 메시지를 통해 교황의 모든 사목적 헌신에 감사하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 상황에 대한 교황의 우려를 공감하고 기도로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중등교사가 순환 파업에 돌입하면서 수천 명의 고학년 중등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은 월요일 12, 13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감독하지 않으며 화요일에는 11학년, 수요일에는 10학년, 목요일에는 9학년으로 파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중등교사 노조는 정부의 최신 임금 제한을 거부하고 교직 인력 확보와 유지, 학생 돌봄 강화를 위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이번 파업이 학습을 방해하고 가정과 학교에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브라이언 로치 공공서비스위원장은 4년간 3억 6천 100만 달러가 소요되는 정부 제한이 최고 호봉 교사들에게 최대 4.7% 임금 인상을 제공하는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강력하고 공정한 안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등교사 노조는 파업 발표 이후 정부와 추가 접촉이 없었다며 조속한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가족들이 24시간 내내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부 최고 경영자 데일 블렘리는 이 정책이 환자의 회복 과정에서 가족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병원 문화 내에서 따뜻한 마음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환자와 가족의 의견을 반영한 환자 중심적인 정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간호사협회는 이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협회 대표 알 디츠치는 환자 안전을 위한 감시 인력, 즉 보건의료 보조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정책이 인력 부족 문제를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치매나 선망 환자처럼 특별한 감시가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보건의료보조원이 아닌 가족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경우 환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특정 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가족이 환자를 돌보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부는 인력 부족이 아닌 환자와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나딘 그레이 전국 수석 간호사는 이 정책이 환자 중심적이며 병원과 임상 현장에서 일관된 접근 방식을 보장해 환자와 가족의 경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정책은 왕관우의 병원에 도입되어 있으며 점진적으로 전국 병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간 연봉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 산업은 일부에 국한되며 전체 임금 근로자의 약 7%만이 이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광업, 정보통신기술,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분야가 중간 연봉 10만 달러를 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산업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요구하는 만큼 평균적인 급여 수준도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전체 임금 근로자의 중간 연봉은 약 6만 3천 달러 수준으로 대부분의 산업은 이 수치를 크게 웃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설업, 제조업, 교육 및 보건 분야 등 다소 높은 편이지만 10만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소득 산업은 향후에도 전문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페이오브플랜티 지역이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ASB가 발표한 지역경제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키위프루트 수익 증가와 소비자 신뢰도, 고용성장, 자동차 판매, 주택시장 회복세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남섬은 상품 가격 강세와 이에 따른 주택시장 활기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ASB 수석 이코노미스트 닉 터플리는 남섬 지역들이 대도시권보다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오클랜드는 소폭 상승했지만 웰링턴은 소비자 신뢰 부진, 주택 수요 둔화, 인구 증가세 약화, 공공부문 지출 축소 등으로 최하위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월 분기 경제의 여건이 전반적으로 침체 양상을 보였습니다. 물가와 실업률은 상승했고 관광객 유입과 수출, 순이민 모두 감소했습니다. 소매 판매량은 소폭 늘었지만 금액 증가폭은 미미해 할인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터플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수출 중심 지역은 견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격 상승세는 둔화되고 농가들이 지출을 미루면서 도시시장은 여전히 침체돼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지출 억제 기조 속에 웰링턴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호주 연구진이 아이들 곁에서 흡연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폐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멜버른 대학교가 어린 시절부터 50대까지 8천 명이 넘는 참가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어린 시절 간접 흡연에 노출된 아버지의 자녀는 평생 평균 이하의 폐기능을 보일 확률이 56% 높고 호흡 기능이 조기 저하될 비율도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 시절 간접 흡연을 경험한 남학생의 경우 자녀가 53세까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걸릴 위험이 두 배로 나타났지만 다른 요인을 보정한 뒤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습니다. 같은 연구팀은 앞서 아버지의 간접 흡연 경험이 다른 세대 어린이의 천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젠청 리우 박사는 이번 결과가 세대 간 후성 유전적 영향 가능성을 시사하며 남녀 생식 생물학의 차이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 폐 손상이 성인기 COPD, 즉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아이들을 금연 환경에서 키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코로만델반도 베이 오브 플랜티 지역에서 정전이 속출했습니다. 뉴질랜드 코로만델반도와 베이 오브 플랜티 지역에서 지난밤 강풍이 몰아쳐 현재 약 2,500여 가구가 여전히 정전을 겪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토요일 밤 폭풍 이후 일요일엔 12,500여 곳이 전력 공급이 끊긴 바 있습니다. 주요 피해 원인은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봇대와 송전선을 넘어뜨린 것인데 송전 회사인 파워콘은 여러 지역에 걸쳐 전봇대와 선로가 손상된 상태여서 복구 작업에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바람은 오클랜드에서도 하버브릿지 일시 폐쇄를 유발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메서비스의 기상 전문가 헤더키드는 오클랜드 하버브릿지 주변에서 시속 약 100km의 돌풍이 불었고 마이아반도에서는 무려 시속 140km의 강한 바람이 관측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도 남섬 전역과 뉴질랜드 중부 지역에 걸쳐 강풍과 폭우가 예상되며 기상청은 여러 지역에 강풍특보 및 폭우예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행사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7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루이스 업스턴 관광호텔부 장관은 크리스토퍼 룩슨 총리와 함께 오클랜드에서 이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패키지는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천만 달러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또한 기존 행사를 지원하고 새로운 국제적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1천만 달러 규모의 행사 부양 기금도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해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1천만 달러 규모의 지역 관광 진흥 캠페인 1천만 달러 규모의 지역 관광 진흥 캠페인이 추진되며 자전거 트레일을 포함한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최대 1천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업스턴 장관은 이번 투자를 통해 뉴질랜드가 호주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행사 및 관광 투자 규모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대규모 스포츠 경기나 유명 아티스트 공연과 같은 행사가 개최 도시와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호텔 및 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원책은 신규 자금과 기존 자금을 혼합해 향후 2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업스턴 장관은 대규모 행사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오클랜드에서 열린 14회의 공연이 3,37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프로모터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뉴질랜드 노동당이 최근 부동산 거래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제안은 주택가격 급등과 투기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을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를 2025년 예산안과 연계해 논의하고 있으며 국회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2026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상업 및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조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이익과세는 투기와 억제 그리고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정한 세제는 경제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비 분석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중산층과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성이 개선되고 집값 상승 억제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시장 반응에 따라 세율과 과세 범위 설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5년 9월 초 뉴질랜드 달러와 호주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호주 달러는 약 10개월 만에 최고치인 0.6665까지 올랐고 뉴질랜드 달러 역시 0.5975까지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달러와 호주 달러 간 환율은 최근 조정을 보였습니다. 9월 14일 기준 뉴질랜드 달러 대비 호주 달러의 환율은 0.8957로 소폭 하락했는데 이는 9월 8일 기록한 0.9009의 고점에서 내려온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호주 달러는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과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뉴질랜드 달러는 무역 여건 개선과 경제 펀더멘탈 강화가 뒷받침하며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환율 변동이 두 나라의 수출 경쟁력과 해외 투자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앞으로도 세계 경제 상황과 중앙은행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환율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의 우주 분야 예산 삭감과 프로그램 축소 속에 중국이 유인 우주 탐사 및 거주 분야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미국 연구진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14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 퍼듀대, 노스 이스턴대, 유타 주립대, 유타대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 에임스 연구센터 소속 연구자들은 지난달 학술지 NPJ 미세중력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달 연구기지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치는 동안 미국은 생체 재생 지원 시스템 등 분야의 연구 지원을 제한했고 이것이 현재 나사의 우주 거주 능력에 중대한 공백을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을 포함한 현존 우주생명 유지 시스템에는 물과 음식을 비롯한 소모성 물자 수송 임무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구 궤도를 넘어 달이나 화성에서 장기 유인 임무를 수행하려면 물류기술이나 비용도 문제지만 방사선과 미세중력이 인체에 미칠 영향도 따져야 합니다. 연구자들은 이 때문에 산소와 식량, 물 같은 자원을 재활용하고 생성하는 BLSS는 심우주에서 인간의 장기 임무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여겨져 왔으나 정부나 기업 모두 이 기술에 대한 연구 지원이 부족해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목표가 제한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연구자들은 생체 재생 접근법이 우주 탐사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 개발을 포함한 1990년대 나사 연구 초점이었으나 2000년대 초반 이후 미국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예산이 삭감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는 남은 연구 자금도 추가 삭감될 처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국가항천국이 지난 20여 년간 미국의 연구 성과를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왔다고 연구자들은 설명했습니다. 가령 연구 인공 폐쇄형 생태계 생명 유지를 위한 중국 최초의 실험 시설인 베이징 항공항천대의 외궁 1호는 식물 재배실과 폐기물 처리 시설, 식당, 침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자들은 중국의 노력 외에는 현재 달이나 화성 거주지 구축을 위해 완전 통합 폐쇄형 생체 재생 구조를 목표로 삼은 공식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고 우주에서 인간의 장기 체류 유지 프로그램도 없다며 최근 중국 국가항천국이 발표하는 계획들은 나사의 현재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미국과 동맹국들의 규모와 탁월함 측면에서 앞질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인 한국 정부가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외환 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한편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우리 측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미 두 나라는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우리 돈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펀드 투자 이익 배분 방식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직접 투자 규모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500억 달러는 지난달 우리 외환 보유액 4,163억 달러의 80%를 넘는 큰 액수입니다. 미국 측 요구를 더 수용할수록 외환시장이 받을 충격도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통화 스와프 개설을 미국 측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두 나라가 미리 정해진 가격에 통화를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계약이 체결되면 우리 외환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중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요구가 우리 쪽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통화 스와프가 체결될 경우 미국 입장에선 한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다시 투자받는 셈이 됩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비기축 통화국과 상설 통화 스와프를 맺은 전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엔털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0원 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8원 3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1원 77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곳에 따라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바람은 서쪽에서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곳에 따라 한두 차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람은 서쪽에서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에는 박보나,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라니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무라, 전망좋은창, 제연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프리 위클리 요가 클래스 안내입니다. 편안한 1시간 요가 수업으로 모든 연령, 청소년 및 성인을 환영합니다. 조용한 어린이는 보호자가 함께 앉아도 괜찮습니다. 지참물은 개인 요가 매트와 스트랩, 수건, 쿠션, 물병 등 원하는 도구 사용 가능합니다. 더욱 편안한 착용감을 원하시면 무릎이나 쉴 수 있도록 작은 담요를 가져오세요. 무료로 즉석 커뮤니티 수업으로 예약이 불필요하며 매트 설치를 위해 5분에서 10분 일찍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8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테마나와 11 코후후레인 메시 오클랜드에서 있습니다. 슈퍼사이언스 스쿨 홀리데이 타카푸나의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팝콘과 영화 안내입니다. 9월 21일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팝콘과 영화입니다.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과학 영화를 보러 오세요. 우블랙 9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고체일까요 액체일까요? 알록달록한 우블랙 슬라임을 함께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수예술 전시 안내입니다. 자수예술은 북섬자수 길드 회원들이 제작한 100점 이상의 독특한 직물 및 자수작품을 선보입니다. 자수예술을 경험해보세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행사입니다. 9월 17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이터리 아트센터 214B 히비스커스 코스트 하이웨이 오레와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래닛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